이제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을 드디어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무척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일 거예요. 너무 익숙하고 어디 뭐 누가 목사님 된다, 권사님 된다, 장로님 된다, 목사님이 새로 오셨다 하면 반드시 설교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네, 다시 앉아주시오. 어떻게 진짜 들어보셨어요? 우리 뭐 그러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왜 나왔는가 하면은, 왜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3개월 동안 생각해왔던 1장, 2장, 3절에서의 말씀 때문에 이게 결론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지금 3장까지 쭉 해오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하냐면,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이 교회는 문제가 많구나. 너무 문제가 많아요. 오늘날 우리 살고 있는 현대 교회에서 생겼던 문제들이 그대로 이미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무슨 뭐 형편없는 교회냐면 그렇진 않아요. 가장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 그런데 문제도 가장 많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쭉 들었는데 그가 들은 많은 문제들 중에서 바울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에 심각하게 아주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분열이 되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나누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뭐 호남 사람, 영남 사람,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없는 사람 뭐 이런 걸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지도자로, 사역자로 일을 하는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누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바울이 좋아요 해서 바울파가 생기고 나는 아볼로가 좋아요, 나는 베드로가 좋아요 이렇게 해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러면서 교회들이 나누어져서 내가 바울을 좋아하니까 당연히 바울만 좋아하면 좋겠는데 아볼로나 게바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종들도 아니다. 또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볼로만 최고고 바울이나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라 베드로나 바울의 단점과 뭐 이런 걸 막 지적하면서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편을 만들기 위해서 교인들을 속닥거리고 그들을 딱 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했던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절대 그러지 않았는데 이 고린도의 성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아닌 사람을 적대시하고 미워하면서 편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1장부터 3장까지 쭉 해오고 나서 3장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 누가 좋다 누가 좋다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죠? 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거. 그렇게 결론을 딱 내줬어요. 그럼 거기에서 끝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분쟁에서 뭔가 더 해야 할 이야기가 남았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4장의 말씀들입니다. 4장의 말씀에서 첫 번째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성도들이 바울, 아볼로, 베드로 이 교회 지도자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이 누군지 그들이 뭘 하는 사람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을 따라다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의 지도자들과 사역자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로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말씀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6절부터 이제 마지막 21절까지도 계속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어떤 존재인가 그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또 교회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는 부분이 바로 오늘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심어주고 싶어 한 교회 지도자 상이 어떤 건지 그리고 지도자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지 그리고 교회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주어야 하는지 또 그리고 사역자들은 교회를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 그들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간주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1절에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그럼 뭐 짐승들이나 우리 펫은 빼고 얘기하는 건가 이런 의미가 여기서 사람이는 고린도 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란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사람들은 마땅히 여겨야 된다는 거지. 마땅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누구? 우리를. 우리는 바로 복수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이런 그리스도의 종들을 마땅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 명 또는 네 명, 다섯 명 많은 교회 지도자들 스스로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해야 되고 또 교회 성도들도 그들을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뭐 확 마음에 와닿는 거 없어요? 한번 무슨 말인지 모르고 졸음이 옵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아, 저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지금 이 단어,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말이 무지무지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아,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간주해라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냥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의 성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전혀 다른 그런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선 첫째 일꾼이란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일꾼. 일꾼이란 뭐예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교회 직분을 갖고 또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무엇이든지 교회 교사든지 무엇든지 다 우리가 일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일꾼이란 종이라는 의미죠.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그냥 우리가 말한 아, 머슴 정도, 일꾼 정도, 종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는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휘페레타스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로마 황제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거나 또는 큰 부자가 자기의 이 상선을 배를 움직일 때, 군함이나 배를 움직일 때 그 당시는 배가 노를 젓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들이 수많이 잡혀와가지고 배에 가장 밑창에서 발에 착고와 쇠사슬을 끼고 도망 못 가게, 그리고 그 안에서 깜깜한 데서 노를 젓는 노예들, 이것이 바로 일꾼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 교회의 일꾼이라고, 우리 사도들, 사역자들은 바로 노예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쇠사슬을 묶인 채로 복종만, 전적으로 복종만 해야 되는 노를 젓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 이거보다 더 낮은 신분이 없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3장 5절에 보면 우리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여기에 사역자란 디아코노스란 단어인데 그건 뭐냐면 식사 시중을 드는 정도의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사역자를 썼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자들, 일꾼들을 갖다가 규정을 하면서 그 단어를 선택한 것이 바로 노전. 여러분 히브리인의 노예라고 하는 뭐 히브리인 노예의 합창인가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거 한번 유튜브에 가서 한번 틀어보세요. 그럼 거기에 어떤 보면은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라 뉴욕에서인가 뭐 어디에서 공연했는데 합창대원이 한 100여 명이 전부 이렇게 탁 서 노예처럼 표정을 지으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감동스럽더라. 바로 이 노예들이에요. 배 밑창에서 깜깜한 데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감동을 받아 맞으면서 하루 종일 노만 짓는, 이렇게 복종 처참한 그런 사람들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볼로도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고 장동 뭐 교회의 일꾼들은 그런 의식이 되어야 하고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사역자 일꾼, 집사 한번 하고 싶으세요? 장로 한번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순종만 해야 되고 복종만 하는 가장 처참한, 오직 주인만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 일만 하는 이런 존재가 바로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휘페르타스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서 우리는 그런 노예들입니다 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에요. 요즘에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은 이러면서 종을 얘기할 때 왠지 모르게 종하면 묵직하니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우리는 휘페르타스, 정말 노젓는 노예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감각이 전혀 다른 것이에요. 바울이나 이 사도들의 의식 속에는 자신들은 그렇게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에요. 오직 주인만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놓고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주님, 그 주인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일꾼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요. 이 노예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노예.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성도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란 단어는 감히 상상도 못할 엄청난 단어예요.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모든 것에서부터 구원해서 건져내야 될 최고의 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단어예요. 물론 그 당시 배에서 노를 젓는, 배밑창에서 노를 젓고 있는 노예들은 황제의 노예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란 말은 황제를 뛰어넘어요. 오늘 우리가 대요리 문답에서 읽었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에 세 가지가 있다세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리스도란 단어 속에는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세 가지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근데 바로 그 그리스도, 그분의 노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이 단어가 두 개가 안 어울려요. 하나는 너무나 존귀한 이름인 그리스도예요. 근데 또 하나는 너무 비참한 배젓는 노예들이에요. 그리스도와 노예가 어떻게 하나의 단어로, 하나의 문장에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사도들이 생각했던 자신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우리가 섬기는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가장 비천한 신분이지만 가장 고귀한 분을 섬기는 존재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라는, 교회 일꾼들이라는 것이에요. 목사들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교회 모든 직분들, 우리 권사님들이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전부 다 이런 의식이 있어. 이것이 바로 사역자의 본분이에요. 마땅히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런 그리스도의 일꾼들, 형편없는 그리스도의 노예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노예냐, 그리스도라는 배 밑에서 노를 짓는 사람이냐. 노,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죠. 두 번째,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도 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맡은 자라는 말. 맡은 자. 아까 우리가 사역자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 했죠? 디아코노스라 그런다 했죠. 일꾼이란 단어를 휘페르타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맡은 자라는 단어는 오이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오이코스란 말은 가정이고 집이란 말이에요. 모스, 네모라고 하는 단어. 네모는 관리란 단어.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를 바로 이 맡은 자라는 말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집을 맡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 맡은 자라는 말, 청지기 또는 재산 관리인이, 어떤 집이나 가문에다가 음식이나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고 공급하고 이렇게 섬긴 집안, 집사같이 집을 관리하는 재산관리인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이에요. 복종도 물론 합니다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반드시 의무를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공급하고 맡겼습니다. 어쩌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맡았던 것이 바로 이 집사였어요. 교회는 철저하게 이런 집사적인 이 재산 관리적인 청지기의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바로 그 청지기의 일을 맡았다는 것이에요. 청지기의 일을 한다. 무슨 청지기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갖다 이끌어 운영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그들이 뭘 어떻게 하는 이런 일을 맡은 것이 그리스도 일꾼들이 아니라 사역자들이 아니라 사도들이 아니라 그 사도들이 맡았던 것은 그들의, 오직 그들의 사역 일의 유일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정치적으로 뭐 뛰어나고 뭐 이런 거, 지식이 좋고 이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 비밀이 뭐죠? 아, 비밀을 어떻게 하나요? 비밀을. 그냥 하나님의 비밀을, 그냥 하나님을 아냐? 그럼 혹시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비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1장부터 3장 온 말씀을 저와 같이 계속 지금 3개월 동안 따라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비밀, 아, 이러고 금방 아실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일부러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요. 혼자 다 얘기해라 이거겠죠?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면 전에는 비밀이었는데 세상의 모든 것에 비밀이었어요. 전에는 다 비밀이었는데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이미 드러난 것이에요. 그런데 드러난 것이 뭐냐면 우리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것이 전달되도록 드러난 비밀이라는, 전에는 감추어서 있었는데 지금은 드러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것이, 그것이 뭐겠어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정해놓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에 이 땅에서 자신의 택하고 자신이 미리 알고 자신이 미리 정해놓은 그 선택된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 그 일을 맡은 자들 청지기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 일을 그들은 맡아가지고 그걸 교회에다가 공급해주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달하고 그러는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이죠. 사도들에게 이런 말을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속에는 우리는 교회에 아무런 주도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개인적인 어떤 권위를 의식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 주님의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질 뿐은 오직 주인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에게만 책임져요. 그러니까 주인만 나는 주인 말만 잘 듣고 주인의 뜻에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인 그분이 내게 명령을 하셨고 그분이 내게 맡기셨고 그분이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나는 주인만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군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비유를 맞출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끌고 가면서 내 멋대로 농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갖다 내가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사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 받은 것, 주인께 받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을 맡은 자들의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노야와 같은 신분이지만 너무나 오묘하신 주님께서 주신 일, 맡기신 일을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일을 그들에게 온전하게 전달만 해주는 이것이 바로 청지기로서의 삶. 이게 사도들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라고. 그러니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뭐 존경할 필요도 없고 우리를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를 형편없는 쓰레기처럼 바보 취급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맡은 존재라는 것을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또 사도들도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그들에게 인기를 끌고 그들에게 뭔가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부려먹는 사람은 주인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교회나 어떤 뭐 사람들이 그들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들 갖다가 어떻거나 누가 좋다 나쁘다 이런 데 신경을 쓸 게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 3절부터 쓰여 있습니다. 3절부터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너희가 나를 판단하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든지 그 판단하는 것이 내게는 아주 시시콜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굉장한 정말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이 비밀을 맡은 자들은 판단에 대해서 교회가 사람들이 이걸 나를 어떻게 판단하냐 여기에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중요한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이런 말 판단을 누구 하느냐 너희에게나 여기서 너희에게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얘기하겠죠. 고린도 성도인 너희들에게나 우리가 판단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주어가 전에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는데 3절에 보면 내게는 하고 바울은 자기 자신에다가 이 얘기를 합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고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치지고 뽑고 무슨 소리를 하든지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바울, 아볼로파, 개바파 막 나눠가지고 바울은 어떻다, 바울은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놓고는 그냥 도망가서 오지도 않는다, 저는 뭐 우리를 갖다가 처음에 유치한 무슨 뭐 십자가 이런 얘기만 하고서 그냥 가버렸다, 우리 아볼로를 봐라 얼마나 멋있는 얘기를 하냐, 말도 잘하고 재미있고 즐겁고 유익하고 세상에 지식도 많고 그러니까 은사도 받아서 우리가 막 방언도 하고 가는데 바울보다 아볼로가 더 뛰어나지. 뭐 이런 식으로 바울을 평가하는 거. 그걸 갖다가 너희에게 내가 판단 걷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떠드는 거.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집사가, 장로가 바울에게 뭐라고 하든지 바울은 매우 작은 일이라는 것이. 너희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듣는 거,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란 뭐냐? 같은 사역자들,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비판을 하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나를 갖다가 어떻게 말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세상에서 평가를 내리고, 이 사역자는,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가 사람들이 평가 내리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역자들의 생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전혀 자기로서는 일도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이에요. 더기서 더 한 발짝 더 나갑니다. 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좀 일 좀 잘하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우쭐해서 판단하거나 자기를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래도 일 좀 하지, 나는 그래도 능력 있는 좀 종이잖아, 나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종이잖아, 나는 전도에는 끝내주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사람이야, 뭐 등등 자기 자신의 평가를 하지 않는다. 놀랍잖아요. 자기도 자기 자신 평가, 교인이든 세상의 평가든 아니면 내 스스로 잘난 척하는 나의 평가든 이것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4절에 보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자책할 것,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양심에 거리낌 없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사역하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역을 하는데 누구보다 고생도 했고, 그가 오직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런 것 외에는 난 전하지 않았고, 그것을 교회에다 터로 만들었고, 나는 그것을 심어준 사람이고, 나는 오직 그들을 위해서 하나라도 가르치기 위해서 밥이 아닌 젖으로 어린아이들을 가르쳤듯이 그렇게 나는 했던 사람인데, 나는 양심적으로 교회에서 일하는데 하나도 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정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조차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나는 대단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잘 맡았다, 비밀을 맡은 자라고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구원을 얻는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바울이 무시무시한 얘기라고 하죠. 종, 그리스도의 오늘날 교회 종들이, 교회 목회자들이고 사역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뭐라고 떠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신경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바깥에서 다른 목사들이 또는 다른 데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신경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잘했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4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나를 판단하는 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나조차, 나를 나도 판단해서도 안 되고, 세상도 교회도 사역자들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판단. 자,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야, 바울의 이 확 확고한 자신 평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매우 분명한 자기는 종말론적인 자기 사역의 이런 태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자다. 나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그 주인의 일꾼일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 하나님의 비밀을 잘 전하라고 청직으로 내게 맡기셨다. 그런데 이런 일을 판단하시는 건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듣고 배우고 그 말을 듣는 교인들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교인들, 목사들 중에서 또는 사역자들 중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 그들이 평가하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신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꾼이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사역자들의 목사님한테 칭찬받으려는 교회 직분자들 혹시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으세요? 아, 이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지. 그런 딸랑이들이 있나요? 이게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엄청난 거예요. 오늘 교회 목사님들한테도 이런 일이 하시 전해졌어요. 자, 그럼 여기에 결론이, 언제 그러면 그런 판지 주님이 판정하실까? 주님의 판단은 주님의 날, 주님이 오실 때 판단한다. 지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이 세상에 마지막 심판을 하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할 건 오로지 복종하고 내가 일하는 것밖에 없어. 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하실까요? 판단을 그럼 주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실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판단하실 때 매우 철저하게, 매우 완전하게 하세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뭐가 우리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드러난 걸 보고 오 잘했네, 오 야 이거 훌륭하다, 오 이거 굉장한데, 아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어, 보이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주님이 절대 모르실 거라고 은밀한 곳에서 몰래 내가 했던 이런 일들까지 주님께서 드러내서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사실 쉽질 않아요. 교회 일을 하는데 내가 뒤에서 이러고 했던 일도 있고 별게 다 있잖아요. 이런 것을 주님이 다 드러낸다. 드러나서 좋은 것만 딱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에 감추었던 것을 다 드러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사역자들이 속으로 생각한 게 있어요. 야, 요거는 이렇지. 에이, 이런 거 뭐하러 해. 나 이거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죽겠는데 나 안 갈 거야. 에이, 이거 비도 오는데 뭐하라나. 이런 생각까지 하지만 억지로 교회 나와 앉아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역자들을 판단하실 때 그런 것까지, 마음의 뜻까지 생각을 하세요. 그걸 다 드러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감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위선적으로 했던지, 또는 내 멋대로 막 에휴 대충 하자고 방종을 했거나 아무렇게나 했더라도 그 모든 사역을 주님께서는 다 드러내버리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이것이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어떻다, 동료들이 어떻다, 세상이 어떻다, 내가 뭐 어떻게 생각한다, 이것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역자들이 생각할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를 판단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사역자인 우리들을, 바울을, 아볼로를, 개발을, 또는 우리 모든 목사, 장로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뭘 가지고 그런 판단할까요? 감춘 거 다 드러내놓고 그때 가서 주님께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판단을 하죠. 심판을 하신다 하는데 그 심판하는 기준이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주님이 판단하시는 판단 기준은 4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4장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모든 사역자들을 판단하는 유일한 판단의 기준은 충성입니다. 우리는 이거 쉽게 생각합니다. 충성? 아, 그럼 내가 좀 충성했지. 그런 걸 갖다가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것도 안 돼요. 다른 교회 성도, 아, 저 목사님 굉장히 충성했어.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른 목회자들이, 그 목사님 굉장히 충성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는 건 오직 주님은 충성만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번역을 저는 충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피스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충성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이에요. 맡은 자들이 해야 될 것은 신실한 것이에요. 충성은 속에는 싫어도 막 억지로라도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충성은 신실함은 정말 이거는 속에서부터 모든 것이 자기의 모든 것이 들어온 신실함이에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의미가 정확한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신실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판단하시는 유일한 기준은 신실함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신실함이 내가 신실한 것이 아니라 이 충성인이라 이 신실한 말을 가만히 보면 이게 수동태로 되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신실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판단하실 주님이 신실하다고 여기시는 것으로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말했는데 주님이 신실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신실이 아니라 주님이 신실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신실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주님의 판단이에요. 교회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사역자들, 교회 일꾼들, 오늘 뭐 목사들,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보시느냐 이것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성공이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인기가 있다고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추종자가 많기 때문에 탁월한 말솜씨가 있기 때문에 지식이 뛰어나서 능력이 많기 때문에 또는 어떤 성과를 많이 이루어서 요새 말로 교회도 붕대고 뭐 세례주는 사람도 많고 전도를 많이 했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역자들을 판단하는 유일한 주님의 기준은 신실하게 여기시는 거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신실함의 사역자들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신실하다고 여기시는 사역자들을 주님은 찾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자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바로 야 너 신실하구나 이런 사람을 찾고 있으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교회 일꾼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 사람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들,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는 것들, 그리고 뭔가 드러나고 세워지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막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뭐 행사도 해야 되고 오히려 순수한 신실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졸아요. 우리부터도 그렇잖아요. 재미있고 즐거운 이야기하면 눈이 번쩍 뜨이고 시간이 금방 안 가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했던 얘기가 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의 도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십자가의 도가 아주 지겨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하고 이게 더 재미나고 신바람 나는데 십자가의 도의 삶을 살아라. 십자가가 너희를 구원한다니 그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뭐냐? 바로 외치는 것이 뭐냐면 신실한 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게는 인기고 너희들이 내 파가 되든 안 되든 내게 너희들이 어떤 관심을 보이든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보내신 그 주님이 신실하다고 여겨주는 것 이거밖에 나는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이야. 오늘 교회에 바로 이렇게 신실하게 여겨지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집사 너무 신실하게 내한테 느껴졌어요. 나는 너무 신실하게 당신을 보고 있어요. 이런 칭찬이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칭찬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했든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신실하게 봐주기를 원하면서 신실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정말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겠다. 내가 양심의 깨끗함을 느끼지만 그렇다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아니다. 왜냐? 나를 판단하실 오직 한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나는 가장 존귀하신, 가장 귀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의 그분의 노예라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맡아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키우고 그것을 전하는 그러한 일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스스로 명심하며 우리 스스로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신실함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 스스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우리의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주여 내가 신실하였나이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신실한 존재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